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연을 들여다보면 다양하겠지만은 대개는 뭘까요? 재산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눠먹을 떡고물이라도 있으니까 아웅다웅하는 그런 셈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말이 없지만 무심한 자식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다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식들을 둔 애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식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아랍인 또는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 자식들은 세상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지요?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인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적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랍인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니만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을 유대인들은 이삭으로 믿고 있고, 아랍인들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언덕에 유대인은 성전을 지었고, 무슬림은 황금돔과 알아크사 사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가운데 황금돔이 있는데, 그건 유대인하고도 상관없고, 기독교하고도 상관없는 무슬림들의 그 황금돔입니다. 그 옆에 까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알아크사 사원. 물론 알아크사 사원은 황금돔은 이스마엘과 관련이 있고, 알아크사 사원은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내려왔다는 그 전설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했습니다만 그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여겨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혈육상의 조상은 아니지만 유대인이나 아랍인이 믿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혈육상의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오히려 어쩌면 더 거룩하게 받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은 시온산으로 간주되는 언덕 맞은편에 그 언덕에는 기독교인의 기념물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념물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맞은편에 우뚝한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교회를 세워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장 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되게 그렇게 뜻을 새깁니다만 원래는 정확하게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샤하르 또는 샬림의 집, 그러니까 태양신의 거주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변형되면서 평화의 도시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그 이름과는 상반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적자임을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분쟁으로 얼룩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를 둘러싼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대사관을 거기로 옮기겠다 해서 또 시끄러워져 있는 그런 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진짜로 평화가 깃들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예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도대체 한 조상을 섬긴다면 더욱 평화스럽게 지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지독하게 다투는 사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적자임을 내세우는 이유는 적자라는 사실을 공인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그 연고권을 빌미로 해서 다투어야 할 만한 어떤 요인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보일만 하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 바로 그 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가 보구나 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복이 뭘까요? 같이 나누면 안 되고 꼭 혼자서 독차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착잡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조상이 복의 근원이라는 결과적 사실만 기억하며 그 연고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조상에게서 비롯되는 복을 독차지하려는 태도에서 형제들 간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어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통성과 명분의 우위를 갖는 것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통성과 명분의 우위를 갖는 것이 특정한 어떤 역학관계 안에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딱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으로 인정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내린 복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를 원할까요?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언이 분쟁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국가요 민족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그 결과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그 사연, 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사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결단을 동반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의 안정을 제공해준 바탕이며 조건입니다. 이미 익숙한 것들이고 언제나 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눈 감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보여주는 땅,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낯선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환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것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이미 완결된 세계라면 내가 보여줄 땅은 열려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의 이동은 단순히 공간적, 지리적 이동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결단입니다. 가능성을 믿고 확실하게 자신을 내던지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결단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은 이걸 일러서 딱 한마디로 집약을 했습니다. 두 글자로 집약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탈향.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익숙한 기존의 세계에서 떠나서 탈입니다. 탈출입니다. 낯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여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떠받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본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성서의 신앙 세계를 다른 고대의 다른 종교적 신앙의 그 세계와 구별하게 해주는 요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앙은, 성서가 요청하는 그 신앙은, 믿음은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이후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계속되는 그 신앙의 요체는 낡은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결단을 동반하는 데 있습니다. 그저 간절히 빌면 내리는, 열심히 복을 빌면 내리는 그런 복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동반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세계 그 요체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추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또 남은 그 절반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원래 농경 생활 주기에서 한 해 절반의 첫 소출을 거둬들이고 이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런 절기죠. 그걸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텃밭에서 감자도 거뒀고 이미 보리도 거뒀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워낙 한정 생산해서 참 누구 코에 붙일지 누가 먹기 어렵다는 그 천안 살림교회 감자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그 이치, 그것을 환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농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거기서 그렇게 감자 캐보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러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좀 민망해서 지난주 햇볕이 쨍쨍 낼 때 저 텃밭을 보니까 제가 이게 수박을 봤더니 맺혀 있길래 이게 좀 커지겠거니 했더니 이게 안 커지고 그대로 있고 있어요. 참외보다 더 작은 수박이 딱 보니까 내가 저기 신해산 광야에서 봤던 식물하고 똑같네. 그건 도저히 모양 수박같이 생겼는데 도저히 써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야, 이게 가나안 복지에서 자라는 작물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신해산 광야에서 자라는 작물이구나 싶어서 제가 어제 풀을 싹 뽑고, 야, 이거 웃거름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웃거름을 다 해줬습니다만, 이번 여름, 늦여름에 그 김장배추 심기 전에 걸음을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소출은 거듭마 크지는 않지만 그 이치를 환기하는 데는 그래도 우리가 이 안을 삼는다면 그런 농사는 되는 셈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매추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핵 곡식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또한 동시에 드립니다. 핵 곡식을 드릴 때 매추감사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라.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보면은 이른바 역사신조라고 불리우는 신앙 고백문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을, 그 역사신조 전체를 그대로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주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추감사절이 되면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기까지 자신들의 현재 삶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그 삶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삶의 여정입니다. 아람인으로서 그 당시에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다 아람인으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철저한 역사의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천지신명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와 바람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종류의 그 고백도 나름대로 숭고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자연의 이치, 삶의 이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고백 역시 숭고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신앙은 그보다 훨씬 철저한 역사의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억압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각을 동반한 신앙입니다. 그 자각이 구체적인 만큼 그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윤리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약성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저 복을 비는 신앙과 질적으로 다른 성서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성서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굉장히 긴장 강도가 높은 신앙입니다. 그저 복을 빌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복을 받기를 원할 때 윤리적 결단을 동시에 해야 하는 긴장도가 높은 신앙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성서의 신앙입니다. 역사신조를 그대로 환기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역사신조에 이어지는 그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별도의 생업수단이 없는 레이인들과 이방인, 나그네들과 더불어서 거둔 것을,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어떤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는 결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이방인이었던 사실을 환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때 겪었던 그 고통을 되새기는 가운데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들을 맞아들임으로써 이제 자신들에게는 낯선 그 사람들을 맞아들임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결단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바로 이 대목에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낯선 타인들과 더불어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리는 세계를 지향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낯선 세계를,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고 또 그런 만큼 의미 있는 변화 또한 우리 사회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냉전 의식을 넘어서 평화 의식을 지향하는 그 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혼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을 대하는 시선. 어제도 한쪽에서는 국민이 우선이다 하는 집회가 열렸는가 하면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집회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민을 대한 시선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대하는 그 시선에서 성적 소수자를 대하는 시선에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거의 다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적 차원에서 상식적인 규범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또 하나의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난주간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죠. 정경련에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를 초청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 선재원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인데 네, 이분이 와서 거기 주로 정경련의 간부들이죠. 임원들이 같이 하는 토론하는 자리에서 얘기해서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아직도 주당 52시간씩이나 노동을 하느냐 깜짝 놀라서 반색을 했습니다. 한국 선진국 아니냐 경제적으로. 근데 아직도 52시간씩이나 노동을 하느냐. 내가 한국에 관한 굉장히 부정적인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았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정경련 부회장이 주당 52시간 노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갑자기 시행하면 좀 부작용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맞받아친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주류 인사들이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정말 무엇이 인간을 위한 삶인지, 어떻게 해야 그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그 지향점이 배제된 채 효율과 경쟁이 목표가 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인간을 위한 삶인지 그 목표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재삼새기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